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인데요. 교회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모두가 그 화려하게 또 즐겁게 감사하며 나누며 지내는 그러한 정말 세상적인 절기가 되었죠. 무슨 축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를 가졌나?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또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요. 선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이렇게 결코 이렇게 막을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돌보고 또 사랑하고 그 이전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맞는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냥 인간적인 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서로 사랑한다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자애심 갖고 사람들을 구제한다 그래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그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올바로 지키고 있는지,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이렇게 비춘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에 그 어린 소녀가 살고 있죠. 마리아라는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한 15살밖에 안 되는 사춘기 소녀예요. 그런데 그 소녀의 꿈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대 소녀이지만 정혼자가 있는 그러한 소녀였어요. 이스라엘은 성인이 된다는 게 15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꿈이 정말 개꿈도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꿈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자기 원함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고요.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이게 지금 꿈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써 있지 않아요.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은 꿈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났는지 정말 꿈으로라든지 환상으로라든지 어떤 거든지 이 마리아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얘기, 그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얘기한 얘기는 사실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수태를 해서 아기를 낳게 된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는 그 태어날 아이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약속한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성령으로 내 뱃속에 네가 수태를 하게 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 1장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엘리사벳이 수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엘리자벳이 수태할 때 그 남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네가 그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보면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얘기를 하지요. 그때 우리 18절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은 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미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도 가브리엘에게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사가랴는 사가랴대로 나도 부인도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거를까 일어나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합니다. 근데 가브리엘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사가랴에게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벙어리가 될 거라. 때가 될 때까지는 네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대답과 사가랴의 대답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질문은 믿지 아니함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의문되는 거.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그것을 그 넘어선 얘기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물었지만은 사가랴의 마음에 있는 것과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사가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것과 마리아가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나는 주의 계집 중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 머릿속에 이 상식이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가브리엘은 그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대. 그리고 또 엘리자벳이, 네 친족 엘리자벳이 6개월 전에 벌써 수태를 했다. 아기를 못 낳는데 수태를 했다.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수태한 그 사건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던 일생 동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태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수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수태하게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이 그랬지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노인이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또그 이삭도 결혼해가지고서 아기를 40년 동안 못 가졌지요. 그러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수태하지 못하던 그 태에서 아기를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낳게 하시는 일들을 사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없잖아요. 수태하지 못하던 태에 아기는 태어나는 거는 그래도 부부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수태가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하고 엘리자벳은 부부였고 부부 생활을 쭉 해온 사람이지만 자기들의 태가 끊어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선에서 말씀을 거절한 거고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믿음을 도와주시고요. 믿게 해주십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엘리자벳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경우는 믿음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서 그러한 말씀대로 한그 말씀을 이루지 않아 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벙어리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행하심을 사가랴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도 알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별별 하나님에게 많은 거를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그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산제사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내 몸을 사용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처럼 사실 영광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것은 어떠한 찬양보다도, 어떠한 고백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입은 자의 당연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래서 나의 종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나의 것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한거 아닌 거예요. 주는 여호와는 너의 기업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처럼 되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고백은 끝까지 어디까지나 내가 주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쭉그 예언되어 왔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미리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죽음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태어난 그 존재의 목적이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미리 아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아기를 낳는 것 같지만 부모도 몰라요. 언제 아기가 생겨서 언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창세기 그 3장에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후부터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태어날 때와 그리고 그의 삶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목적과 그것의 이루심, 의미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다음에 그 헤롯이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했을 때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낳는 것까지라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나를 통해서 그것은 마리아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때가 참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때가 참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사람들이 정한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에 합하여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란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고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그냥 시골 처녀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왕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려면은 좀더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위치에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그마한 시골에서 사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잉태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는 거하고는 너무나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를 해도 또 무엇인가를 해도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유명하고 힘 있는 자가 그 개종하면은 훨씬 그 기독교 교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헌금이 많아질 것 같고요. 유명하고 그리고 어떠한 인기 있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면은 많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택하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또 없는 것과 같은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모든 것을 없이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마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나 같은 사람 했을 때 우리가 나는 작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높은 사람도 아니야, 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연약하고, 정말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으니, 너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그것은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 성령이 임해서 수태하여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면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임해서 우리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수 있게 된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 같지만 성령이 잉태돼서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지요. 그것이 아기 예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면은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시요. 그 아기 예수가 정말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 앞에 수태할 때의 지금 사건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지요. 얘기해 주십니다. 쭉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지금 실제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기 그 과정 속에서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마리아가 듣고 있고 또 마리아의 정혼자인 요셉이 듣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거는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정혼자인 마리아가 수태를 하게 된 것을 알고 이제 고민을 하지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며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고민할 때 그는 그냥 살짝 그 마리아하고 사이를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더라. 여기에 또 하나 믿음의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해요. 요셉은 또 요셉대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죠. 동정녀가 잉태해서 그 낳게 되는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리아에게, 자기 정원자인 마리아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 그가 사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가브리엘이 지금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양쪽에 다 똑같이 한 얘기는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였어요. 그 예수는 뜻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특별히 택한 자.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중간다리 역할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요, 통치하고 또 인도하고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언제든지 그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자로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세 가지 역할을 다 같이 할수 있는 오직 한 분.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또그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태어나는데 그분의 역할이 뭐냐?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에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오직 단한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라 이름 지으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 지키는지 생각할 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꿈에 들은 대로 아니면은 지금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며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수 있었던 게 뭐냐?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 또 요셉이 그 가브리엘이 얘기한 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 다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합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얘기. 우리도 믿음으로 살수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이삭이 특별하고, 야곱이 특별하고, 마리아가 특별하고, 요셉이 특별하고, 다윗이 특별하고, 바울이 특별하고, 베드로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모두 죄 아래에 있었고,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알지 못했고, 그리고 다 제각기 자기 길을 가는 그러한 정말 똑같은 육을 가진 아담의 자손입니다. 범죄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잣대에 아무도 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더니, 그런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더니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수태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도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자벳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요셉도 오해를 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엘리자벳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자벳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를 보자마자 금방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군 줄을 압니다.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당신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마리아가 돌맞을 짓한 거고 죽임을 받을 짓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시기에 자기 판단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 엘리자벳은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마리아가 복된지를 고백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성령으로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성령이 지금 뭐를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외모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쁜 사람이다, 부자인 사람이다,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머리 좋다, 아니면은 힘 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엘리자벳의 기쁨이었어요. 그때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지요. 요셉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엘리자벳이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벳에게 가가지고 마리아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돌 맞고 시선들을 할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자벳을 통해서 보호하셨지요. 뭐 엘리자벳과 사가랴와 몇 사람들도 알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성령이 알게 하신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르는 일을 성령께서 극소수의 사람에게 알리신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요셉과 엘리자벳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 그것을 서로 아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게 아니라 그 극소수인 것이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 옆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꼭 두신다예요.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는다. 제가 교회에서 탈진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쓰러지신 것처럼 사람들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쓰러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조금 더 힘이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에게서 끊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서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친히 그 형제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서로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 엘리자벳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지금 이 일들이 엘리자벳이 수태한 일도 마리아가 수태한 일도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서로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교제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홀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지만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만남과 교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수준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를 아시고 그 지금 이 땅의 모든 형편 그리고 사람들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상황으로 나중에 베들레헴까지 그 여행을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때 낳을 곳이 없었지만은 마구유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엘리자벳이나 사가랴까지 포함해서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 얘기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행위 온전해서 의롭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웠죠.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을 보고 성경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어린 청년, 그때는 뭐 저기 아주 햇병아리 같은 목수겠지요. 그냥 시골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안에,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오해해서 속상하고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를 알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위로도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실로서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려운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고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한 거나 요셉이 말씀을 듣고 다 그대로 주의 명하신 대로 그냥 따라 행했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은 수태한다였고, 그리고 요셉에게 그 임한 말씀은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 지으라였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는 왕으로서 오셨고, 영원한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기 예수로 마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의 어떠한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 자신들의 잣대에 우리가 올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에 우리가 올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전 세계보다도 귀합니다. 우리의 외모적인 그러한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우리는 정말 있으나 없으나예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미모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무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우리의 무게가 돼. 주님이 우리의 무게가 돼. 아무것도 아닌 시골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되게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본인들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보고 만진 일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던 그런 일들이, 그려본 일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헛됩니다.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 일본은 이제 그 정말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니까 다 세상적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생일이라 왠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되게 먹어요. 선물 교환하고 그럽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이 그 개척을 해서 생긴 그러한 합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집을 짓고 뭘한 것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웠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해서 추수감사절이 거기에서부터 유래됐다 할지라도 지금 미국에서의 그 크리스마스는 정말 테레비나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없어요. 추수감사절, 할로윈이 지나면은, 할로윈은 마귀 축제잖아요.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온 동네들이, 길거리들이 많이 그 조그만 색등으로 집을 장식합니다. 거기에 물론 장식으로는 그 목자들과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마구간, 그런 풍경에 그런 그 모형들을 마당에다 세워놓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그리고 왠지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산타크로스. 그 뭐지? 사슴, 썰매, 눈사람, 별별 게다 주인공이 돼도, 아니, 교회에서까지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런 장식과 그러한 그 산타크로스의 선물과 그쳐놓은 구세군의 자선 냄비와, 그치,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은 거기 안 보인다는 얘기. 예수님은 경배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니, 아기 예수처럼 보여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그냥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아무리 지내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죄 속에 있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장식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인생인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다. 인생인 우리에게 성령이 잉태되셨다. 성령이 오셨다. 똑같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한 것은 엘리자벳에 가서 자기의 그 사정과 자기의 모든 그러한 것을 알아주는 그 엘리자벳에게 가서 거기서 교제하고 살았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돌 맞았을 것이요. 그는 거기서 지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꼭그 보호를 받아야 될 그곳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를 알아줄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의 정원자 요셉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비밀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 없이 그때에 정확하게 하세요. 미리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기도하는 집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집이 커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그 사람들,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 집에 오는 사람들은 애기고요, 아프고요, 또 힘들고, 뭔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와 치료와 그런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감추는 거예요. 격리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기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은 그 세상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엘리자벳에게 마리아가 가 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 그곳은 서로가 누군지를 알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순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씨는 화평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화평한 중에 심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려진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은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타락이 있고, 거기에는 비교 경쟁이 있고,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거기에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데는 시끌벅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잘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실수 없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문제는 내게 그 말씀이 지금 임했는지, 그 예수님이 내게 계신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신지, 그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시장 바닥에다가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정말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세요. 마리아가 두려워서 엘리자벳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지요. 마리아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엘리자벳이 성령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도 아니고, 요셉이 뭐가 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하시고, 엘리자벳에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다 밑받침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걸음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딱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까지의 그 30년 숨어 있는 삶을 봐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십니다. 공생애에 들어서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리아나 요셉이나 엘리자벳과 동일하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끼리 하나님이 만남과 교제를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줄곧 사람의 줄로 인도하셨다함처럼,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엘리자벳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닫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아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십니다.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나 홀로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합니다. 세상의 성전은 화려하게 짓고 눈에 띄게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하는 집 얘기할 때 하나님이 먼저 격려하고 감추시는데, 새의 둥지를 잿빛으로 감춘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그알 그리고 애기 새 보호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어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아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그 신령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곳이에요. 하늘이 열린 곳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말이 충만한 곳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복받은 자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알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그것은 우리에게도 또 지금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수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리니,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리니 똑같이 우리가 뭐가 뭔지 알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가 우리는 잘 믿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하나님이 된거 아니고 내가 하늘에 올라간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그리고 내 안에 와주셨다.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마다 이제 아이들과 항상 나눈 얘기가 예수님을 선물로 갖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이 지내는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갖는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오늘도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정말 그분에게 은혜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은 12월 25일 하루 아닙니다. 안식일이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지만 안식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날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예배일이고 예배 시간이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복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게 어떤 분이 오셨는지 말씀이 성령이 내게 지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남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그리고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성탄절은 뜻 있는 성탄절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마리아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됩니다. 마리아만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나눔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